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제 15주간 목요일인 오늘은 다시 본당 김성훈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나이나 성별, 직업과 살아가는 환경 여부에 상관없이 각기 다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듯한 사람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혹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이란 단어의 뜻은 편안히 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편안히 숨을 쉬는 상태라고 떠올려 본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것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는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흔하게 생각하게 되는 안식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시지만 정작 나는 세상이 주는 안식을 얻기만을 희망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안식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리피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추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자기 낮춤과 비움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와의 사랑과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낮춤과 비움의 정점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만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면서도 나에 대한 이미지를 꿈꾸며 하느님이 아닌 세상에 주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유능하고 존경받고 매력적이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어 했던 과정들, 그리고 그로 인해 얻고자 하는 것과 얻어진 결과물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짊어지게 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편하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편한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닮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본교리 수용관 신부입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은 가늠하지 말라이며 제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성이 향락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결혼의 순결성을 보존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상적인 만남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며 즐거움을 찾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나 남용되는 성의 사용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인간 사이 안에서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성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인간 사랑에 위배되는 이기적인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제9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의 소중한 가정을 존중하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즐거운 예감에서 펴낸 신기수 지음 함께 걷는 토끼 가운데 눈치와 더듬이, 냉정과 열정 사이 함께합니다. 더듬이가 발달한 사람이 있다. 민감한 촉수처럼 촉이 좋은 사람을 말한다.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다. 남의 마음을 상황에 따라 짐작하고 미루어 알아채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눈치 없는 사람과 있으면 답답하다. 라떼 세대가 꼰대로 불리는 이유는 이런 눈치와 더듬이가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경직된 조직에 몸담아 더듬이가 퇴화했다고도 할 수 있다. 상명하복이 작동하는 강력한 위계 조직에서는 더듬이를 예민하게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너도 하라는 대로 해라. 지겨운 장광설과 반복되는 무용담, 자기 자랑이 넘쳐난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뒷방 늙은이와 나이 든 현자는 이런 눈치와 더듬이의 보유 여부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다. 자주 객관과 주관을 오가며 이성과 감성을 오간다. 현실과 이상을 오가며 냉정과 열정을 오간다. 글도 그렇지만 말도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몰입은 해야 하지만 과잉은 곤란하다. 타산지석, 관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직원과 사장의 처지도 바뀌어봐야 한다. 그래야 당연하게 여기는 일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고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도 이해가 된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다. 독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저자나 작품 속 등장인물이 되어보기도 한다. 주관과 객관 사이, 감성과 이성 사이, 현실과 이상 사이, 냉정과 열정 사이의 줄타기가 필요하다. 나의 더듬이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다시금 성찰하고 감각해본다.
이제 슈베르트도 많은 미사고를 썼죠. 그중 하나인 내림 가장주 미사고, 독일 작품으로 678번에 있는 상투스 거룩하시도다를 솔리스트들과 함께 바이올리시의 눈뜨픈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맛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 AI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지침과 인간을 보호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주최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선을 위한 인공지능 글로벌 서밋 AI for Good 글로벌 서밋에 메시지를 보내 세계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AI 사용에 있어 윤리적 투명성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통해 전달된 교황의 메시지는 제네바 주재 유엔 교황 대사 겸
교황청 상임대표 에토라 발레스트레로 대주교가 대독했습니다. 선을 위한 인공지능 글로벌 서밋은 혁신적인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 역량과 국제 표준 구축하며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교황은 메시지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이 거대한 잠재력을 불러오면서 인류는 기로에 서 있게 됐다며 비록 인공지능 체계를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책임의식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인공지능 사용자들 역시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가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공동 관리하고 그 사용에 있어 윤리적 투명성을 추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급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당 소속 카밀라 멜리치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급여 비밀 유지 조항, Pay Secret Clause를 강요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관계법 직원 보수 공개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Employee Remuneration Disclosure Amendment Bill은 수요일 밤에 국회에서 2차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고용주가 직원 계약서에 급여 비밀 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며 이는 직원들이 동료들과 자신의 급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를 냅니다. 벨리치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비밀 유지 조항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며 직원이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고용주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합니다. 국민당은 1차 독회에서 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2차 독회 토론에서도 계속 지지 의사를 밝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ACT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는 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3차 독회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데이비드 시모아의 규제 기준 법안이 이전 주정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야기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모어는 이러한 우려를 경시하며 인공지능 AI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당국자들이 법안의 일부 조항이 정부 절차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정보법 Official Information Act에 따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 MBIE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의 연간 5천만, 6천만 뉴질랜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이는 낮은 수준의 주정치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 MBIE는 자사가 담당하는 95개의 법률 각각에 대해 전담 인력 최대 3명이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년에 걸쳐 최대 3,420만 뉴질랜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IE는 정부가 자문을 요청하는 신규 법안마다 전담 인력 1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규제 기준 법안 Regulatory Standard Bill RSB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입법 절차가 추가로 2에서 4주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수치에는 MBIE가 관리하는 기존 하위 법령 규정 450에서 550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원래 규제 기준 법안 RSB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추후 다시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 적은 수의 은퇴자들이 집을 노후 자산으로 의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는 뉴질랜드인들에게 점점 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키위세이퍼 제도의 변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2030년까지 주택가격이 최대 20%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은 모두 과거와는 다른 은퇴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보유한 자산가치를 기반으로 한 은퇴 전략은 더 이상 과거만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소유율은 1991년 75%에서 2023년 60%로 하락했으며 2041년에는 4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주택을 구매하는 평균 연령도 36세로 상승해 점점 더 많은 뉴질랜드 13%가 은퇴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은퇴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2048년까지 은퇴자의 40%가 임대주택에 살 것으로 전망되어 뉴질랜드의 주택 공급에 압박을 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키위세이프 평균 잔액은 약 3만 7천 달러로 은퇴 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35세에서 49세는 높은 주택 가격 시기에 첫 집을 산 세대로 2021년 정점 대비 2030년 실질 소주택가가 20%를 하락할 것으로 예측돼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한편 절반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주거비로 연금의 80%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대출을 상환 중입니다. 키세이퍼 기여율은 점차 오르지만 불안정한 글로벌 시장과 정책 변화로 인해 수익성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약 26만 명 이상의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이들의 생계를 위해 65세 이후에도 일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50년 뉴질랜드의 소도시 테타원에는 사이클론 하리타로 인해 침수되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신속한 대피와 구조는 받았지만 며칠 후 정부나 보험사로부터 재건, 이주, 복구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홍수 위험이 높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이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에 발표한 기후 적응 플레임워크에 따라 2045년 이후 고위험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으로 공공 인프라 외에 개인 재산에는 더 이상 국가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저소득층과 마을이 공동체 등 취약계층에게 불균형한 피해를 안겨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기후 정책이 단기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과 분열을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질적인 회복력은 사람 중심의 정책, 조기 투자,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이 그 전환을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크라이처치 필모고 시장은 병원 직원들이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새벽 4시에 출근해 차에서 잠을 자며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다른 직원들은 먼 곳에 주차하면서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병원 직원이 퇴근길에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모고 시장은 10월 개장하는 파라키올의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센터의 야간 주차장을 마련하고 병원까지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안건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야니 요한슨 의원은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병원 전용 주차장 건설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되었으며 2023년에 개장한 민간 주차장 역시 비용 문제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켈리 바버 의원은 이 문제가 정부의 책임에도 시의회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중교통의 불편한 상황에서 주차 공간 없이 병원을 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오후에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줄어들고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만,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왕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지혜를 붙드는 이는 영광을 상속받으리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집에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천연 화장품 넬리티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넬리티어의 오너인 윈디킴 대표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넬리티어라는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넬리티어는 그 천연 화장품으로 대량 생산한 그 소량 수제 생산인데요. 고급스러운 그런 곳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곳으로 납품이 되고 있나요?
아, 저희 넬리티어 제품은요. 지금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소피텔 호텔 오클랜드 바이덕트 또는 이제 여기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롯지가 굉장히 고급 그 어코모데이션이에요. 근데 잘못된 이름의 롯지는 산장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애들 갔더니. 근데 산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초특급 그런 이제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넨데일이라든지 허버트 하우스, 미네랄 스테이션 알파인, 페라카오 롯지 이런 데는, 예를 들면은 톰 크루즈가 이나에 왔을 때 묵었던 곳,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스테이션 알파인 같은 경우도 일반 사람은 갈 수도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냥 이 헬리콥터 타고만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저보고 농담 많이 해요. 웬디 제품을 거기에 공급을 하는데 어메너티로 너 가봤냐?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가보는 게 저도 개인적인 지금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가 있고 로토루아 폴리니안 스파는 다 아시죠? 정말 세계 10대 온천지 거기에도 이제 매장에도 들어가 있고 스파 제품 트리트먼트로도 들어가 있고 아주 최근에는 남섬 퀸즈타운 온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저희 제품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퀸즈타운에도 이제 데스도 같은 곳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웰링턴의 크랜필즈는 굉장히 오래된 정말 고급 부티크 선물의 집이었는데요. 코로나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최종으로 문을 닫기로 결정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한 20년 이상 있었던 굉장히 오래됐고 모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코로나 여파가 이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넬리티에는 그 많은 그 제품이 있는데요. 예, 제품군에는 예, 어떠한 제품들이 있을까요?
저희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성인용 얼굴 페이스 레인지가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다양한 타입을 위해서 뭐 클렌저, 토너, 세럼, 모이스처라이저, 얼굴 전용 제품 쫙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감성, 여드름성, 피부 라인. 근데 이 민감하고 여드름이 잘 나든 피부 또는 잘 나서 흉터가 남은 피부 이런 거를 위한 거고요. 저자극 제품군으로서 그다음에 지금 남자분들 중에 아직도 나는 어른인데 성인성 여드름이 난다. 또는 아직도 기름이 있기가 얼굴에 잘 자라다 이런 분한테 맞는 제품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 제품이 있고 진짜 우리 할머니 저기 두 분 창업자분들이 이 베이비 라인 만드실 때 우리 정말 소중한 아기 피부에 맞는 안전한 제품 우리들의 기프트라고 말씀하셨어요. Our gift to our next generation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만큼 내 손주한테 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좋은 제품, 좋은 성분만을 엄선해서 만든 베이비군. 그다음에 이제 바디 스파 제품군에 뭐 이제 정말 가장 많이 쓰시죠? 샤워젤, 뭐 머리 샴푸 또는 그 스크럽, 바디로션 이런 거 전체 이런 제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스파 쪽에서 들어가는 뭐 그 마스크팩 있죠?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롤런 향수 제품. 제가 이 향수 제품은 조금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제품이 만들어질 때 저희 창업자 할머니 두 분의 공통 친구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오래 있으셨을 때였어요. 근데 저도 아까 이제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많이 아팠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병원에서 병원 냄새가 나요. 몸에서 사실. 그게 정말 기분이 안 좋거든요. 우울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 두 분 친구도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항암 치료 계속 받아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아로메 세라피아라고 개발해서 만드신 제품이 이 롤런 향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 제품이 있는데 매일 기분에 따라서 매일 그날그날 색깔을 다르게 입어라 이런 취지로 만드셨대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려견 세정 제품. 저희 애완견 샴푸 제품은요. 사실 주인하고 그 강아지하고 반려견하고 같이 사용해도 될 만큼 너무 안전하고 정말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친화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모든 고객 피부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고 모든 제품은 동물 시험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량 생산을 고집하고 있고요. 신선도와 품질을 위해서 지금 그런 제품이 넬리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넬리티어의 그 웬디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넬리티어와 함께 하게 되셨는지요?
이게 참 신기하죠. 아까 제가 초반에 여쭤보셨을 때도 잠깐 또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넬리티어는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2013년에 정말 그 다발성 자궁군종으로 제가 건강 위기를 정말 겪었었거든요. 그때 살도 정말 많이 빠지고 몸도 엄청 근데 붓고 정말 아팠었어요. 근데 제가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담배도 피지 않죠. 술도 거의 먹지도 않는 제가 내가 왜 도대체 이런 나쁜 몹쓸 병에 걸렸나 이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아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아마 책을 한 20권 넘게 30권, 20, 30권 이상은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책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피부나 이제 환경, 그 화학물질들이 몸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막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저희 피부가요. 어떻게 보면 몸에서 가장 큰 중요한 그 신체 기관인 거잖아요. 이 바디 오관이거든요. 이 전체를 덮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런 샴푸나 스킨케어 전 제품 말씀드린 거예요.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이 단 한 개 제품에는 소량일지라도 이것들이 모이면 모여서 우리 혈류로 바로 흡수가 돼요. 3시간 안에.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저는 완전히 정말 너무 사스라치게 정말 충격받았고 화가 났었어요. 이런 거를 왜 교육해주는 사람이 없는지 말을 아무도 안 하는지.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그 친구가 후카로찌, 지금은 후카로찌가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후카로찌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후카로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러시안 계열 그 오너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서 이제 다 한동안 문을 완전히 닫았었고요. 바뀌면서 이제 다른 제품을 주인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호카로치에서 사용되는 고품질 정말 스킨케어라고 소개를 제가 받아가지고 넬리티오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아팠기 때문에 피부 상태가 정말 망가졌었거든요. 여기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막 김이 죽은 게 다 올라오고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 뻘겋게 그 홍반도 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넬리치어 제품 제가 첫 제품은 페이스 오일하고 하이드링 마스크 두 개만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바꾸기가 사실 겁나잖아요. 몸도 아픈데. 그런데 너무 2, 3주도 안 됐는데 우리 딸이 이제 딸들은 예민합니다. 엄마 혈액이 톤이 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해서 이제 점차 다 바꿔서 전부 다 이제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망가졌던 피부가 넬리티어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또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은 그런 제품이라서 그때 이후로는 정말 넬리티어 제품만 출장 쭉 넬리티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정말 넬리티어만 사용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처럼 아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종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 회사를 이제 순수 뉴질랜드인이 아닌 한국계 뉴질랜드인에게 양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많은 그 신임을 얻으셨던 모양이죠.
아마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넬리티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앤 포터하고 세라 세드 두 분 이제 백인 창업자 두 분이 만든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인이 아닌 더군다나 이제 이민자고 또 아시아계인 한국계인 저한테 이런 거 기회를 주신 거는 저로서도 굉장히 상당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계 뉴질랜드 이민자 1세대로서 뉴질랜드의 자연환경 그리고 천연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저희 넬리티어 기업의 이미지나 또는 기업 가치 이런 거를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경험이 저희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또는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그 혁신을 결합해서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연 스킨케어 분야에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 비전과 목표는 뉴질랜드의 전통 품질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브랜드로서 성장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깜빡 잊었었는데 그 넬리티어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2016년도에 여기 교포 한 분이 넬리티어 제품 이제을 한국에 이제 론칭하고 싶은데 반대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죠. 와서 좀 맨디가 와서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미팅에 참가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두 분 만나게 됐고 정말 다행히 그때 미팅에서 저를 너무 예쁘게 잘 봐주셨고 웬디 네가 한다 그러면 믿어주고 우리가 후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웬디티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애초에 첫 마탐부터 굉장히 따뜻하고 좀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늘.
언제부터 닐리티어를 완전히 그 지분을 받고 소유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사실 2016년에 닐리티어 베이비 제품을 한국으로 이제 소개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2019년에 이르러 드디어 제가 이제 대표가 되면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이제 동참하게 됐고 2024년이죠. 지난달 7월에 할머니 두 분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시니까 은퇴를 하시면서 제가 전체 이제 소유주가 돼서 이제 회사를 운영 책임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그 나오셨으니까 예, 기본적인 피부 관리에 대한 예, 기본적인 그 팁에 대해서 예, 설명해 주시죠.
아, 이거는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한국에 제가 이제 내리치 하게 되면서 자주 가게 되면서 느낀 바는 이제 피부는 너의 자산이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외모에 이제 그 지나치게 중요하다게 생각하는 그런 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니까 뭐 늙고 쭈글쭈글한 피부를 가지고 100세 가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실 그 건강 나이 수명 같은 거 얘기하듯이 피부의 건강 나이도 유지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는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항상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은 제품이 홍수처럼 그냥 시장에 나와 있어가지고 스킨케어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또 걱정하지 마세요. 스킨케어 루틴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본적인 팁을 준비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안과 보습입니다. 세안과 보습. 이 두 가지는 아주 스킨케어의 핵심 요소예요. 건강한 피부. 저는 엔티에이징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슬로우 에이징을 믿는 편인데요. 이 슬로우 에이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습관 두 가지는 세안과 보습. 한 가지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햇빛 보호 차단제. 그러니까 선크림이죠? 요건데요. 근데 세안과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세안은 첫 번째로 피부에 쌓은 먼지, 이런 오염물질 이런 거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보습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유지하고 수분을 유지하고 건조함을 방지하는 데요. 이 두 가지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진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즘 시대에 좋은 스킨케어 루틴 를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간단한 루틴을 통해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피부를 오랫동안 100세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세안과 보습에 대해서 예, 좀 더 그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클렌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루 종일 정말 안 바쁜 사람이 없잖아요. 막 그냥 터널도 지나가 운전도 하고 막 이제 하루를 지나가나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 클렌징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기분 좋은 시작을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단계는 피부에 새로운 시작을 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쌓인 기름, 먼지, 오물들을 이제 깨끗하게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은 꼭 쓰셔야 되고요. 65세 넘으신 남성분들 중에 하루에 한 번밖에 세안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러분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 씻는 거랑 한 번 씻는 거랑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랫동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지나 이 모공 있잖아요.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 세안은 두 번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한 번은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하시고 밤에 한 번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쌓였던 노폐물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고 이러면은 이제 모공이 막히지 않고 피부 스킨케어 루틴을 다음 준비를 하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토너를 사용하셔 가지고 이제 피부에 토닝을 맞춰 주는 거죠. 이 피부 토닝은 피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를 준비하고 수분을 공급하고 이 안색 있죠? 이거를 고르게 하는 역할이죠. 피부에 남은 때나 또는 메이크업 지우는 마법의 지우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굴에 저기 pH 균형을 다시 새롭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토너를 한국말로 하면은 뭐라고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제품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피부를 이제 pH 균형을 맞추고 수분을 공급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까 세안을 하셨잖아요. 세안을 하시면 그 위에 토너, 한국말로는 스킨이죠. 이제 물처럼 된 거죠. 뿌리는 스프레이 형식으로 그걸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습. 보습은 이제 모이스처라이징이죠. 근데 보습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 유형에 관계없이 얼굴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 좋은 보습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가 드라이하게 되면 이때부터가 주름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좋은 보습제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유지해 주거든요. 게다가 이제 피부 관리를 이제 하는 모든 영양 제품 전체는 다 이런 피부에 보호막을 주면서 환경으로부터 나쁜 해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보호 장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마지막 단계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데요. 사실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못 써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왜냐면 현재 나와 있는 자외선 차단제들은 화학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그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만약에 그 자외선 차단제를 썼는데 눈이 따끔거린다거나 피부가 빨개진다거나 이런 만약에 반응이 있으시다면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안과 보습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쓰시면 좋지만 피부에 맞는 거를 잘 골라서 쓰셔라. 자연 성분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 햇빛을 정말 차단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잘 골라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 관리는 그 보습 효과가 중요한데요. 예,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아, 이번에 제가 한국을 다녀왔는데 여름이니까 아무것도 안 바른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일이죠. 여름이라고 해서 땀이 나니까 안 바른다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습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이 하이드레이터, 모이스처라이저 이런 용도를 이제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하이드레이터하고 모이스처라이저는 살짝 기능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이제 하이드레이터는 우리말로 수분 공급제예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가 이제 수분을 흡수하도록 이제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수록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제품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글리세린도 좋은데 글리세린은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글리세린을 쓰면 오히려 건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글리세린도 어떤 글리세린인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알로에베라 성분이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알로에베라나 마누카 꿀 같은 성분이 있으면 정말 최고의 최상의 조합이고 보습을 정말 해준다고. 왜냐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기고 이거를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피부 속에 이제 수분 함량이 이제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세안 후에 이런 피부의 수분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셔야지 수분이 하루 종일 이제 부족하지 않도록 유지가 되는 거죠. 여름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디션을 계속 틀어놓잖아요. 그게 엄청 피부를 건조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에도 히터를 틀어놓는다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이제 그 힛펌프 같은 거 틀어놓잖아요. 그럼 피부 굉장히 건조하게 해요. 그래서 이 보습을 잘 해주셔야지 피부가 건강하고 촉촉하고 피부 장벽이 손상 없이 강화해서 피부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모이스처라이저 이 보습제는 피부 수분을 딱 막아둬서 이게 증발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일 성분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시어 버터라든지 오일, 아까 왁스 같은 거 있었잖아요. 코코넛 버터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피부의 보호막을 살짝 형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손실되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드레이터 이런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고 오일이나 세이버터, 뭐 코코넛 버터 이런 왁스 이런 성분들은 그거를 보호막을 딱 쳐가지고 수분 손실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표면에 층을 형성해서 수분을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정말 잘 사용하면은 아주 그 피부에 오래 가게 수분이 공급되고 오래 가게 피부를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환경적인 그런 보호막이 되는 거죠. 환경적으로 따른 스트레스라든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이드레이터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요. 모이스처라이저는 그 수분을 딱 잠궈서 손실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스킨케어 루틴을 통해서 이 두 제품을 잘 사용하시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이드레이터하고 모이스처는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합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이죠. 아침, 저녁. 아침에 씻고 아까도 세안도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 하고 꼭 바르시는 거예요.
예, 오늘 그 뉴질랜드 천연 수제 화장품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교인분들께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예, 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뉴질랜드에서 만든 천연 수제 화장품인 넬리티어에 대해서 좀 더 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 마지막으로 저는 교민 여러분께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정말 피부는 내 재산이다. 이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이제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천연 성분의 중요성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건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연 제품은 정말 피부에 안전하고요. 그리고 효과가 정말 좋고요. 우리의 웰빙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내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또 자연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시기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Be beautiful naturally with Nelly티어.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기자 초대석에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를 받는 이들은 거룩하신 분을 섬기고 주님께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집에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천연 화장품 넬리티어의 원호인 윈디킴 대표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게시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첫 곡은 조용한 명상음악 진정한 행복이라는 곡인데요. 대금의 유기준, 해금과 가요금의 김현호의 연주로 진정한 행복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명상음악 진정한 행복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생황 연주곡을 하나 들어보시겠는데요. 손범주의 생황과 한은경의 신디사이저 반주로 허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생황연주곡 허물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성주풀이를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이 남독거리의 전주에 안죽선의 소리로 성주풀이를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SM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만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 적은 수의 은퇴자들이 집을 노후 자산으로 의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50일 내 종전 합의를 압박했으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공세를 강화하며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족 부양에 의존하던 시대가 저물고 공적 부양의 시대가 본격화됐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인공지능 AI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지침과 인간을 보호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주최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선을 위한 인공지능 글로벌 서밋 AI for Good Global Summit에 메시지를 보내 세계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AI 사용에 있어 윤리적 투명성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통해 전달된 교황의 메시지는 제네바 주재 유엔 교황대사 겸 교황청 상임대표 에토라 발레스트레로 대주교가 대독했습니다. 선을 위한 인공지능 글로벌 서밋은 혁신적인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 역량과 국제 표준을 구축하며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교황은 메시지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이 거대한 잠재력을 불러오면서 인류는 기로에 서 있게 됐다며 비록 인공지능 체계를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책임의식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인공지능 사용자들 역시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가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인식의 근거에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공동 관리하고 그 사용에 있어 윤리적 투명성을 추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자원관리법 개편을 앞두고 비싸고 무의미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다면서 자원관리법 개혁 담당 장관 크리스 비숍은 이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친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의 자원관리법 RMA에 따라 계획 검토의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 법 체계는 2027년까지 완전히 대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10년마다 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중단하고 자연재해 관리나 조약 보상과 같은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계획 변경을 통지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제한된 계획 변경을 철회해야 합니다. 비숍은 이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는 맥락에서 설명했지만 중앙정부가 역사적으로 그들의 업무를 쉽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연전히 이제 더 많은 자금 지원과 자금 조달 도구, 단순화된 계획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숍은 연정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지출을 줄이고 주택과 인프라의 우선순위를 두드러 촉구하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비숍은 자원관리법 RMA 개정이 지역의회의 기존 업무를 많이 축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회 폐지 가능성에 대한 최근 논의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고 내년 통과 후 2027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방형 교실 건설을 중단하고 새로운 유연성 있는 디자인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개방형 디자인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소음 문제와 학생 행동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교실은 유연성을 우선시하는 표준 디자인을 사용해 건설될 예정이며 예를 들어 협업이 필요한 시에는 교실을 열 수 있고 집중 학습을 위해 닫을 수 있는 유리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크라이처치의 셀리 보이즈 고등학교는 2019년에 개설된 개방형 교실을 단일 공간 교실로 전환하기 위해 80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탠포드는 교실의 평균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2025년 신규 교실 평균 비용은 62만 달러로 2023년 말 120만 달러에서 감소해 교실 평균 비용을 28% 낮춰 지난해 2023년 대비 30% 더 많은 교실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방형 디자인의 기능적 한계로 인해 소음과 방해로 인해 공간을 공유하거나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이 투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는 새로운 표준 교실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탠포드는 이 프로젝트들의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며 건설은 향후 12개월 이내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2026년 6월 말까지 소비자들이 비성수기 전기 요금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수요일 전기청 EA 상업위원회와 함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에서 발표한 변경 사항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시장 점유율 5% 이상인 대형 소매업체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에게 비성수기 전기요금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EA는 모든 기업이 지붕 태양광이나 배터리와 같은 소규모 발전 시스템에서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가정에 환급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까지 전력망의 전력을 판매할 때 공정한 요금을 제공하는 계획을 제공하지 않는 에너지 기업은 이제 이러한 가정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에너지 장관 사이먼 왓츠와 부에너지 장관 셰인 존이 환영했습니다. 에너지청 의장 겸 태스크포스 멤버 에나 코미니크는 발표한 결정은 모든 전력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전력 시스템에 기여하는 선택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 규칙을 재설정하고 우리는 모두 낮은 전력 비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업위원회 의장이자 태스크포스 멤버인 존 스몰은 현재 전력 사용 및 공급에 대한 시간대별 요금 계획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 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급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당 소속 카밀라 벨리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급여 비밀 유지 조항 Pay Secret Clause를 강요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관계법 직원 보수 공개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 Employee Relation Disclose Amendment Bill은 수요일 밤에 국회에서 2차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고용주가 직원 계약서에 급여 비밀 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며 이는 직원들이 동료들과 자신의 급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를 냅니다. 벨리치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비밀 유지 조항을 법적으로 무효화하며 직원이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고용주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합니다. 국민당은 1차 독회에서 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2차 독회 토론에서도 계속 지지 의사를 밝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ACT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는 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3차 독회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데이비드 시모 규제 기준 법안이 이전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야기해 경제 성장을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모어는 이러한 우려를 경시하며 인공지능 AI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당국자들이 법안의 일부 조항이 정부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정보법 Officer Information Act에 따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 MBIE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의 연간 5천만, 6천만 뉴질랜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이는 낮은 수준의 추정치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 MBI는 자사가 담당하는 95개의 법률 각각에 대해 전담 인력 최대 3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년에 걸쳐 최대 3,420만 뉴질랜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I는 정부가 자문을 요청하는 신규 법안마다 전담 인력 1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규제 기준 법안 Regulatory Standard Bill RSB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입법 절차가 추가로 2에서 4주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수치에는 MBIE가 관리하는 기존 하위 법령 규정 450에서 550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원래 규제 기준 법안 RSB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추후 다시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 적은 수의 은퇴자들이 집을 노후 자산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는 뉴질랜드인들에게 점점 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키세이퍼 제도의 변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2030년까지 주택가격 최대 20%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은 모두 과거와는 다른 은퇴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보유한 자산가치를 기반으로 한 은퇴 전략은 더 이상 과거만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소유율은 1991년 75%에서 2023년 60%로 하락했으며 2048년에는 4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주택을 구매하는 평균 연령도 36세로 상승해 점점 더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13%가 은퇴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은퇴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2048년까지 은퇴자의 40%가 임대주택에 살 것으로 전망되어 뉴질랜드의 주택 공급에 압박을 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키위세이퍼 평균 잔액은 약 3만 7천 달러로 은퇴 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35세에서 49세는 높은 주택 가격 시기에 첫 집을 산 세대로 2021년 정점 대비 2030년 실질 소주택가가 20% 하락으로 예측돼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한편 절반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주거비로 연금의 80%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대출을 상환 중입니다. 키세이퍼 기여율은 점차 오르지만 불안정한 글로벌 시장과 정책 변화로 인해 수익성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약 26만 명 이상의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이들의 생계를 위해 65세 이후에도 일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50년 뉴질랜드 소도시 테타원에는 사이클론 하이타로 인해 침수되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신속한 대피와 구조는 받았지만 며칠 후 정부나 보험사로부터 재건, 이주, 복구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홍수 위험이 높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이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에 발표한 기후 적응 플레임워크에 따라 2045년 이후 고위험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으로 공공 인프라 외의 개인 재산에는 더 이상 국가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 회복력을 악화시키고 저소득층과 마오리 공동체 등 취약계층에게 불균형한 피해를 안겨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기후 정책이 단기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과 분열을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질적인 회복력은 사람 중심의 정책, 조기 투자, 형평성이 있는 지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이 그 전환을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크라이처치 필 모거 시장은 병원 직원들이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새벽 4시에 출근해 차에서 잠을 자며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다른 직원들은 먼 곳에 주차하면서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병원 직원이 퇴근길에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모고 시장은 10월 개장하는 파라키올의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센터에 야간 주차장을 마련하고 병원까지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안건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야니 요한슨 의원은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병원 전용 주차장 건설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되었으며 2023년 개장한 민간 주차장 역시 비용 문제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켈리 바버 의원은 이 문제가 정부의 책임임에도 시의회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중교통이 불편한 상황에서 주차 공간 없이 병원을 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 의원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살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현지 시간 50일 내 종전 합의를 압박했으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공세를 강화하며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16일 AP통신, EFE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드론과 공습, 소규모 보병 부대를 모두 동원해 집중 공세를 펼치면서 2022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보저항그룹의 군사분석가 올렉산드로 코발렌코도 러시아군이 5월 이후 기세를 올리면서 7월 둘째 주에만 우크라이나 땅 260km제곱미터를 넘게 점령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ISW의 15일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히르키 우주 구피 안스크 인근 보르바 방향과 도네츠크주의 로체츠크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동부 거점도시 포크로 우스크와 코스티안 티니우카에 접근하면서 인근 마을을 하나둘씩 점령, 우크라이나 군의 보급로를 끊어왔습니다. 거점도시들을 점령하면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를 향하면서 도네츠크주 전체 장악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나아가 서진하면 드니프로 페트로 우스크로 진격할 길도 열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 강화는 지정학적 변화 가능성을 앞두고 입지를 다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6일 현지 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를 공습해 국방부와 인접한 4층 건물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 정권의 대정군 인근군 본부를 공격했다며 군사 목표를 타격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드론으로 시리아 국방부 진입로를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습으로 다마스쿠스에서 최소 한 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시리아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남부 스베이다와 데라노도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양대축으로 하는 공적연금 제도가 지난 17년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을 15%포인트 가까이 낮추고 소득 불평등을 크게 완화하며 노후소득 핵심 안정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금 없이 노후를 맞는 무연금 노인 비중이 70%에 육박하던 수준에서 10% 미만으로 급감하며 가족 부양에 의존하던 시대가 저물고 공적 부양의 시대가 본격화됐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는 극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공적연금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와 비교해 실제 빈곤율을 낮추는 빈곤완화효과는 2006년 2.4%에서 2022년 14.9%로 6배 이상 커졌습니다. 소득 불평등도 나타나는 진위 계수 개선 효과 역시 같은 기간 3.5%에서 27%로 8배 가까이로 확대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노인 부양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노인 빈곤 감소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공적연금은 전체 노인 빈곤율을 1.2%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2022년에는 그 영향력이 6배 이상 커져 빈곤율을 7.3%나 끌어내리는 핵심 안전망이 됐습니다. 반면 전통적 버팀목이었던 가족 간의 용돈 등 사적 부양의 역할은 크게 줄었습니다. 2006년 당시 8.9%에 달했던 빈곤 감소 효과는 2022년 3.9%로 절반 이하로 악화됐습니다. 제도별로 보면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빈곤율 자체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 interested.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5원 1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3원 4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6원 9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오후에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줄어들고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에지맛,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아이들의 7월 방학을 맞아 열리는 추상미술 공간 안내입니다. 추상미술은 실제 어떤 대상을 그리는 대신 선, 형태, 색깔을 사용해 감정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합니다. 대아티아 노스 아트리움에 있는 키드 앤드 와나노아 글레이트 구역으로 가서 자신만의 추상미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7월 28일 일요일까지 한 달 동안 오클랜드 아트 갤러리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열립니다. 다카포나 윈터 라이트 행사 안내입니다. 다카포나 윈터 라이트는 7월 나흘 동안 겨울을 살아나게 할 행사입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모든 연료층을 위한 야외 감각 체험으로 다카파나 중심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빛, 설치물, 공연,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다카파나 윈터 라이트는 오클랜드의 예술 및 문화 일정에서 매년 큰 하이라이트로 이 행사는 오클랜드 시의회, 비즈니스 협회 등을 포함한 여러 후원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카파나의 새로운 화이라라 리끼 엔작 광장에서 2025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열립니다. 게시판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